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게 이제 사람의 구원받는다는 것은 좀 작아요, 아직도.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취소됐다가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성령님을 받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증언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다 보면, 아,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아,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의 66페이지 두 번째.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유인물에 있죠,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중요한 키워드들만 한번 제가 몇 줄을 쭉쭉 끊었는데, 첫째로는 회개해라. 두 번째는 침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하면 동그라미 합치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앞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쭉 나열해놨죠, 그죠?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어야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죄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여기서 침례는 구원을 받는 그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그 죽음이 내 죄로 인한 그 죽음이다. 그분이 죽으셨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침례입니다.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침례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그죠? 이렇게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물속에 잠기는 행위는 우리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묻히는 것.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침례를 받아들일 때 그러면 그리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다음 보시죠. 이 약속은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 귀한 어떤 그 선물을 준비하시고 이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죠, 그죠? 주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여기에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없지만은 아마 메모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시고 구절들 정도만 메모를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서 제가 우리 성경공부 교재에는 보충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보충하기 전 거라 가지고 첫 번째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거기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여기까지 한번 보면 마치 사람들이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소유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혼이 육신에게 빚진 사람처럼 육신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자라고 이렇게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빚진 것은 맞는데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의 예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육신이 시킨 대로 꼬박꼬박 잘 순종하고 마치 육신이 우리의 채권자인 것처럼, 예전에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로 치면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육신에게 꼬박꼬박 따박따박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고 성령님을 소유하면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엄청나게 큰 빚을 졌구나 그리스도께.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가 나의 채권자구나.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누구에게 졌다고요? 육신에게 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영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런 일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욕구가, 새로운 관심사가 일어나는데 그 관심사는 육신에게서 성령께로 돌이키는 것, 육신을 따라 살던 삶에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담의 아들에서 그리스도의 세대로,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세대에서 마지막 아담의 세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아니, 잠깐만. 8장 17절, 예, 8장 17절 보면, 그 밑에죠, 그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마음, 머릿속에, 왜냐하면 자신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과 나를 일치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성령님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상속받을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 뭘 두느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소유할, 내가 정말 그 소유할 나의 진짜 어떤 그 소유물, 그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라는 것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변화. 두 가지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입술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또는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이 어떤가,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하면 피하고 싶은 분, 하나님께 우리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그늘에,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니까 나무 뒤로 숨잖아요. 그죠? 그런 아담이었는데 피하고 싶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바로 그분,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일치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저 하늘에서 일어난 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그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제 자신을 살펴보면 너무나 형편없거든. 지난 일주일간은 살펴봐도 이 제 자신의 기준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이렇지만 저 하늘에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모형이 아닌 진짜 지성소에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과. 그분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것, 그분께서 내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이 믿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성.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일치시키는 이런 일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그 성정을 잘 달래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자꾸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면 아버지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서늘할 때 아담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아담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변화인 거죠. 놀라운 변화. 지금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지금 그늘 이제 더운 여름인데 그죠? 선선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작된 사람, 그게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육신이 시킨 대로 따박따박 육신에게 그 마치 채무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한다. 그분의 영을 따라 살려고 한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일이. 두 번째, 정체성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일치시키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속받을 진짜 상속분,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쫙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제가 이번 주 휴양에 특강을 로마서 7, 8장을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번 그렇게 한번 지금 담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14절에도 보면 우리 좀 전에 봤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 성령님을 소유했다는 것, 다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세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구절 정도는 거기다 기록을 하시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질문들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고 제가 그냥 다뤄놓은 겁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는가? 첫째,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저 위에 그 저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나를 일치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또는 내가 진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성경의 삶을 자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이 문제만 놓고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권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을 소유한 것은 맞는 것 같다. 내가 방금 이 세 가지 내 자신을 한번 대입해보니까 내가 성령님을 소유한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살고 있지는 내가 못하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펴볼 때 그렇게 정말 생각이 된다면, 마치 이거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벤츠, 그죠? 명품 아우디, 굉장히 그 좋은 명품 그 승용차를 하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공짜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명품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가 오는 길을, 또는 폭풍우 치는 길을, 또는 추워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걸어다니는 거야. 6km, 7km 길을 이잖아요.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에다가 명품차는 가만히 모셔놓고, 뭐 하기 싫어가지고 운전하는 법만 잠깐 배우면 될 텐데 그거 배우기 싫어가지고, 운전면허만 잠깐 공부해가지고 따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명품 삶입니다. 명품 삶.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만족을 줄 수 있는 삶이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거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큰 희생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이 명품 차를 집에 딱 모셔놓고 이게 고집스럽게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의 목소리에 복종할 때 우리가 이 죄라는 나쁜 것, 죄가 정말 좋은 것인데 우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 우리가 이 그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이 죄라는 이 나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우리 속에서 이 목소리, 말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신, 일하기 시작하신 그 성령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고 굴복하는 것. 순종하고 굴복은 좀 다를 때도 말할 수 있죠.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 취향에 딱 맞아.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따르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저대로 했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분이 나에게 주님의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자체를 감수하고 복종하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종인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일에 내가 따르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달라, 내가 생각할 때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저대로 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 같아, 그럴 때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종, 굴복입니다. 굴복, 복종.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육신은 성령을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주 내용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아, 교회 가니까 마음이, 어떤 교회는 가면 막 불편한데 어떤 교회는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절에 가서 향불 냄새 맡고 편안하게 촛불 켜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는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등을. 마음속에서 속속 보는 것마다 갈등, 생각하는 것마다 갈등,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갈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이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제 앞도 쳐다보지도 않고 눈 감고 밑에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엄청 불편해.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 갈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그 갈등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육신을 따라 살던 삶이 점점 줄어들어 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진짜 평안. 어떤 교회 가니까 앉아서 듣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거는 가짜 평안이고 이 갈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던 삶이 점점 축소되고 지금까지는 맛보지 못했던 삶이 점점 늘어나는 거기서 오는 그 평안.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죠. 성령님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에 속아가지고 이 가짜를 추구하고 그래서 어디든 가니까 편안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 구절하고 다르잖아요. 이 구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은 여기서 말 육신은 그러면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혼. 왜냐 우리는 우리 혼과 지금 육체가 완전히 일치되어 있거든. 거의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우리 속에서 뭔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평안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갈등 속에서 복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아까 복종이 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죠. 늘어나는 만큼 평안이 늘어나고 자유함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와 자유함.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소개만 무슨 내용인지 소개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유명한 장이죠. 잘 알죠. 그죠? 다윗이 바세바와 음행을 하고 그것이 탈로 날까 봐 가지고 바세바의 남편을 비열하게 죽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 죽으니까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대언자 나단이 와 가지고 양심을 찔렀죠. 그죠? 그때 이제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삶을 산 데 있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 그럼 인정이 되면 바로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시편 51편인데 그 중에서 이제 51편 중에서 그 11절에 보면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 사사기 16장 20절 삼손,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 뭐 이렇게 구약의 아주 그 영웅들 구약의 영웅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한때는 성령님을 그 소유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막강한 권능을 행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어느 날 성령님을 상실하고 그 아주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구약에서는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일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일까지는 일어났는데 그 사람과 함께 일치 우리가 좀 전에 침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그런 침례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 자신과 내 자신의 영과 함께 딱 꽂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결합이 이 본드가 얼마나 강력한 본드냐 하면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떼지 못하는 완전한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치가.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누구도 이 성령님을 우리 속에서 이제 그 빠져갈 수 성령님이 우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님의 내주인데 내주. 성령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하나는 침례. 침례는 좀 전에 우리가 맛을 봤죠. 그죠? 침례가 무엇인지. 성령 침례. 두 번째는 지금 말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의 내주. 내주. 세 번째는 요 뒷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성령 뭘 받으라? 제일 69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침례, 내주,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네 번째가 아홉 가지 열매. 네. 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요거는 13과에서 다룰 겁니다. 네.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만 살펴볼 텐데, 이 성령님의 내주가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이 죄들의 사면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완전하게 가는 일이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67페이지 그 괄호 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